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다섯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파고들고 우리의 영혼을 해부하며 우리의 영적 실상을 보게 하시고 이런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저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고 들어와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보시고 드신 비유에 이어 나오는 하나의 비유입니다. 주님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상석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오게 되므로 상석에서 떠나서 끝자리에 앉아주는 앉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앞서 드신 혼인잔치 자리 비유는 겸손에 대한 비유처럼 읽혀지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치욕을 받게 되고 도리어 겸손하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게 되니 우선은 자기를 낮춰야만 뭇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을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교훈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선거 때만 되면 어렵고 힘든 소외된 이웃들을 섬기는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는 일단의 정치인처럼 처음에는 겸손하게 섬김으로 결국 나중에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도록 하라는 인간적인 처세술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혼인잔치 자리 비유는 천국은 마음이 교만한 자의 것이 아니고 겸손한 자의 것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이런 사실은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청할 때 신세를 갚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지 말고 도무지 갚을 여력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신체장애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같은 사람들을 초청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도 언뜻 보면 마치 초청 원칙을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천국은 자기를 낮추는 자,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가 도리어 높임을 받는 나라이고 그리고 자기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적인 사랑과 도움과 궁휼을 필요로 하는 자여서 내게 돌아올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할지라도 대가 없이 이런 자비가 베풀어지는 나라가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천국의 본질을 말씀하시자 주님과 함께 떡을 먹고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본문 15절이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이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망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복되다라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이 말을 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잔치로 묘사한 것, 먹고 마시는 잔치로 이해한 것은 잘한 일이었습니다. 성경 곳곳에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주님은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지를 설명하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비유입니다. 비유의 줄거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초청했어요. 이윽고 시간이 되자 종을 보내서 시간이 되었으니 우리 집으로 오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각각의 이유를 들이대면서 그 잔치에 가지 못하겠다고 거절했죠. 주인이 엄청난 물질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혼인잔치를 준비했는데 이제 와서 못 가겠다라는 말을 들은 이 주인이 종을 보내가지고 골목과 길거리에 가서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죠. 그래도 자리가 차지 않자 이제는 들판으로 나가서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으로 비유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왜 이 비유를 드셨는가? 이 비유를 드신 목적은 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아직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 자꾸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느냐? 앞에 말했던 내용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이해에 걸맞는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주인이 배설한 큰 잔치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모습을 상징합니다. 잠언은 비유라 그랬죠. 비유이기 때문에 비유를 문자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일을 통해서 그 묘사를 통해서 실상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잔치도 단지 그냥 이렇게 잘 차린 음식을 베풀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복된 나라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죠. 영육간의 참된 안식을 누리는 천국 잔치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님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아서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짐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람에 대한 시각과 자세도 바뀝니다. 그가 아무리 못나고 못 가져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존중하는 자세와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왔는데 좀 더 안다, 좀 더 많이 가졌다, 집안이 좋다는 그 이유로 어깨를 으쓱이거나 혹은 그것을 갖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움츠러드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시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사회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지요. 그러나 교회만큼은 적어도 그런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사려 깊고 주의 깊은 자세와 태도, 그 다음에 예의 범절을 가지고 지체들을 대하는 이 자세와 태도가 무엇보다 요구되는 거예요. 쉽게 말 한마디 퉁 내뱉은 것이 혹 갖지 못하고 알지 못한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결국 주님께서 이런 천국의 복됨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잔치 비유를 드렸습니다.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의 경우, 특별히 혼인잔치의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초대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내고 때로는 지정좌석까지 마련해놓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유명한 연예인들이 결혼식 할 때 아무나 오라고 말하지 않지요. 좌석을 지정해놓고 그 자리에 앉도록 다 세팅을 다 준비해놓습니다. 이런 결혼 초청, 결혼 잔치에 나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병들어서 못 가지 않는 한 지인 중에 아주 좋은 고급 호텔에서 무슨 리조트에서 야외에서 혼인잔치를 한다, 결혼식 한다, 오라 그러는데 나 못 가겠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종말론적 구원을 받아 누리게 될 천국 잔치의 초대를 받게 되는 경우 사람들은 보통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모두가 흔쾌히 그 초청에 반응하느냐?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들이대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문을 두들면서 문 열어달라고 강청을 하든지, 아니면 왜 그때 나를 더 강권해서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느냐 타박을 하든지 합니다. 그러나 본문에 나타나 있는 바대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이유는 잘 보세요. 초청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고 초청을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잔치는 미리 준비되었고 미리 이미 초청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할 때 한 번이 아닌 두 번에 걸쳐서 초청했습니다. 16절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라는 이 말은 첫 번째 초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다시 또 종을 보내죠.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는 이 말은 두 번째 초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은 첫 번째 초청에 응했던 사람이에요. 가겠다라고 약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시간이 되어서 종을 보내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니 오소서라고 말했지만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잔치에 못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주님의 잔치는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입니다. 만나를 먹기 위해서는 바깥에 나가야만 되었고 떨어진 만나를 모아드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 주시는 만찬은 그렇지 않지요.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죄값을 이미 지불하셨고 믿음과 회개로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의 떡과 잔이 되어주셨습니다. 따라서 먹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떡을 가져올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이 잔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눠드리면 드시면 돼요. 이 성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됨을 보여주고 있고 이 성찬이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반응이 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준비됐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못 가겠다고 거절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런 일이, 이런 사건이,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세와 태도는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삶의 한 부분,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한 부분을 떼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때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백화점이나 마트에 가서 이런저런 물건들을 보시긴 하지만 볼 때마다 지갑을 여는 사람은 없지요. 자신이 가치 있다고 여기는 물건이라는 판단이 들 때 비로소 지갑을 엽니다. 결혼 반지와 같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물건을 살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좋아 보이면 자기야 이거 사줘. 뭐 결혼 한번 하는데 뭐 사지. 카드를 긁어서라도 사지요. 그것이 가치 있으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1순위입니까? 2순위입니까? 3순위입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밀립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때려야 때릴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를 마지막 혼인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초청을 받았어요. 복음을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실상 이 나라의 초청을 받아들인 사람이냐 드리지 않는 사람이냐 또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냐 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냐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만문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상황에 처할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그런 경우에 해당되는 일인지 낱낱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이 처해 있는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인생은 양자 간 어느 한편을 택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만큼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예수리소와 세상을 견주어서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만 되는 순간은 누구에게나 닥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선택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 부동산이나 중요한 사업기술이나 값비싼 기계를 사는 일이나 혹은 어떤 사람이 제의한 일에 대해서 가부관 결정을 내린 일로 나타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가 다 낱낱이 거명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들 삶에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죠. 예배에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뭘 더 우선시해야 되느냐. 이때는 그냥 신앙을 조금 내려놓고 이걸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또 신앙의 내용을 좀 채우면 안 되겠는가. 뭐 이런 어떤 우리 안에서 이성이 혼미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어떤 것들을 선택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그런 갈등을 하다가도 그렇지 않지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적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쏟는 그런 경우도 있지요. 매번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고 매번 현명한 선택은 할 수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 있는 곳으로 여기며 거기에 항상 자기 영혼의 무게를 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결정과 선택을 통해서만 진척되기 때문입니다. 갈등을 하다가도 어쨌든 좌우간 선택하시잖아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옆 사람을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세요. 이 비유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예수께서 대표적으로 세 사람을 언급하긴 했으나 모두가 주인의 초청을 한결같이 사행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일치하여 사행했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궁색한 변명인지요. 여러분들 부동산 사는 사람이 물건을 살펴보지 않고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은 밭을 살펴보고 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밭을 살펴보고 샀다면 굳이 그 밭을 살펴볼 이유가 없고 혹 있다 하더라도 그 시간에 잔치에 가야 될 시간에 굳이 밭을 살펴봐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 사람의 변명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에요. 당시 소는 두 가지 방법으로 팔렸습니다. 하나는 소를 우시장에, 요즘에는 우시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시골에는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끌고 나가서 소를 사려는 사람에게 자기 소를 살펴보도록 해서 파는 방법이고 다른 방법은 자신이 팔려는 소를 구매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한번 소를 시험해보고 밭을 한번 갈아보고 어느 정도 힘을 갖고 있는 손지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든지 간에 지금 이 사람은 소 다섯 겨리를 샀습니다. 이미 시험해 봤던 것으로 보이고 설사 시험해 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굳이 이 시간에 소를 시험할 이유도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의 변명, 장가들었기 때문에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24장에 의하면 남자가 장가들면 1년 동안 군복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아내를 즐겁게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과 관계에서도 이 시간에 굳이 혼인잔치에 응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든지 제가 가려면 아내와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해서 함께 가든지 아니면 혹 아내가 참석할 수 없는 경우랄지라도 하루 저녁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은 더 무리합니다. 이유를 보면 타당하죠. 장가들었다. 타당하죠. 다른 어떤 이유보다 훨씬 더 타당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이러니 양해달라라고 말한 반면 세 번째 사람은 양해달라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장가가서 못 가겠다라는 변명은 그럴싸했으나 이 사람의 태도는 앞선 두 사람보다 훨씬 더 무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리소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매주 복음이 선포되어도 복음이 뭐 전도 초청 주일만 선포되나요? 주일날 항상 선포되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대개 보이는가 하면 아이, 시간이 조금만 저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바쁜 상황이 좀 정돈이 되면 그때 좀 더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대개 사람들이 주로 되는 핑계가 뭐냐면요. 경제 문제, 가정 문제예요. 첫 번째, 밭을 산 사람, 도시 부자로 보입니다. 땅을 아무나 삽니까? 땅을 사는 사람은 돈이 꽤 있는 사람이에요. 소 다섯 결이, 일반적으로 소는 한 결이나 아니면 두 결이 정도, 많으면 두 결이에요. 그런데 다섯 결을 샀다는 말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농사지을 땅이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겠죠? 세 번째 사람은 가정 문제를 들이대면서 단체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경제 문제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대통령, 먹고 사는 문제, 국방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대통령은 제대로는 대통령이 아니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경제 문제, 가정 문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초청에 응하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18장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경제 문제 중요하고 가족 간의 유대가 아무리 중요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는 일보다 더 앞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저는 제 땅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보다 다섯 결의 소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보다 저는 제 아내가 더 소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최우선적 가치를 두고 나는 어떤 일을 결정하는가? 아내와 자매와 형제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허투루 들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협박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죠.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다라 지방에 예수께서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에게 귀신을 나오게 했습니다. 그때 귀신이 예수님께 돼지 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자 귀신이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어요.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호수길로 내리다라 몰수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여, 여기서 떠나주소서. 그 사람에게는 뭐가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물질이 훨씬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입니까? 한 4,50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0마리니까 엄청난 돈이죠. 사람들은 비교합니다. 내가 이 건 한 건 하면 내 삶을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면 내 삶이 앞으로 편안한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초청을 항상 연기하고 연기하면서 자기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신자들 가운데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 왜 많은 사람들이 내몰리느냐? 사탄이 특별히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속이는 상인과 같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을 만든 분이 누구며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마귀가 나에게 절하면 세상 만국을 다 주겠다고 제의했습니다. 사기 중에 이런 사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사기에 놀아납니다. 내가 너의 목줄을 쥐고 있어. 너 내 말 들어. 극단적으로 조폭이죠, 그죠? 너 내 말 들으면 한 건 하면 된다. 이런 비신사적인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삶의 정화 안에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내 말을 들어라.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내 삶이 편하다. 과연 편합니까? 여러분들 물질주의의 끝이 뭡니까? 많은 사람이 무신론을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무신론의 대안이 뭐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다. 다 물질이다. 신도 없다. 대안이 뭐예요? 대안은 허무예요. 물질주의의 끝은 절망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주의가 극대화되는 시대 안에서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거예요. 왜 이렇게 삶이 우울하고 힘듭니까? 왜 우리의 영혼의 무게감이 이렇게 많이 느껴지나요? 잠언 7장에 음녀가 등장합니다. 청년이 지나가지요. 강귀한 음녀가 그 청년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침대에 요도 깔아놨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깔아놓았습니다. 몰약과 침향과 육향도 뿌려놓았습니다. 내 남편은 먼 곳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보름이 돼야 돌아옵니다. 주머니도 두둑해서 오래 있다가 올 겁니다. 그러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깁시다. 사탄은 항상 음녀를 내세우죠. 직접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고기를 낚일 때 머리 좋은 고기를 낚기 위해서는 그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를 사용해야 되죠. 거기에 걸려듭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시험의 현장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항상 그런 시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유혹, 그야말로 치명적 유혹이죠. 여기에 어리석은 청년은 응하고 말았습니다. 잠언 7장 마지막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결국 음녀의 집으로 들어갔죠. 뭐라고 말하는가?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강귀한 음녀 따라갔다가 그 영혼이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세상의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세상의 삼위일체가 뭐죠?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런데 이것들이 어디로부터 나왔다 그래요? 그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 다 세상으로부터 쫓아나왔다 그래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세상과 물질을 좋아하는지.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전자제품, 좋은 물건 열심히 찾고 구해보십시오. 물질적 안정의 끝은 절망이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물질적 필요를 다 채워도 행복의 바다에 빠져서 헤엄쳐도 참된 만족은 없습니다. 다섯 마리 소, 땅, 아내는 이런 면에서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돌봐줘야 된다든지 사업을 대충 해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죠. 비유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더 즐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는 창고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영혼을 저장할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 어떤 것은 저장하거나 쌓지 않았습니다.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 마음에는 전부 다 세상이에요. 먹고 사는 문제, 잘 사는 문제, 앞으로 노후 문제 뭐 이것만 자기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내일 죽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다면 세상과 결별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과 줄타기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이 종을 보내어 사람들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지 않았지만 주인은 잔치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와 복은 취소되거나 연기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거절한다고 해서 천국 잔치가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 오네. 그냥 덮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지금도 종말에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한면으로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저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한 자리를 다른 사람이 차지할 것입니다. 주인이 불러서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앉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거부하면 이방인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본문에 그 사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맹인들, 저는 사람들 데리고 왔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사람을 보내가지고 울타리 가로, 길로, 들판으로 보내죠.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요, 말하자면 자기 집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다리 밑에 뭐 이런 데 사는 사람이죠, 말하자면. 제가 어릴 때 넝마주의라는 게 있었습니다. 넝마주의. 아시죠? 망태기 이렇게 큰 거 뒤에 어깨 짊어지고 폐휴지나 그 다음에 병 같은 거 이렇게 집어서 넣고 다닌 사람이 있었죠. 마치 그런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들 주님이 다 초청하신 것입니다. 이 말은 복음에는 지지도 못 살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만 복음에 반응한다는 그런 뜻만은 아닙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이죠. 마음이 가는 사람이죠. 의해주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주님은 한없이 자비롭고 우리가 믿는 복음 안에는 항상 하나님의 자비와 궁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늘 이 시간까지 어떤 삶을 사셨든지 간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제시될 때마다 말도 안 되는 변명들을 아무리 많이 하셨다 할지라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향연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그분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항상 최우선적 가치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남아 있었습니까? 아니면 항상 후순위로 밀렸습니까? 그랬다면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되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8절에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근본적으로 아담 안에 타락한 인생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는 의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정말 말씀이 좋습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똑같은 시간 그런 반응을 보인 사람인데 또 어떤 사람은 그저 뭐 고개를 그냥 숙이면서 졸고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상반되는 반응이 나타나죠? 외적 부르심은 받았지만 즉 첫 번째 초청은 받았지만 내적 부르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 주님 말씀하셨죠.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언급하자면 사탄이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했잖아요. 사탄은 절대로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좋아하고 짜릿해하는 그 무엇을 미끼로 던져 우리를 지옥 백성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이 그 내용이죠. 우리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손에 놀아났던 사람들이고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한계 내에 머물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최우선적 가치로 두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를 가장 좋아합니까? 하나님을 가장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가장 기쁨과 즐거움의 대상이 누군가요? 부모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누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어 있고 그분께 속한 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고 그분의 지체들을 사랑하고 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주인이 종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음에도 자리가 다 차지 않자 주인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총동원 전도 초청 주일날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어떻게든지 한 사람 다 데려오세요. 그래서 전도에 사람들을 투입시키는 근거구절로 사용하지만 이 말씀은 억지로 교회당에 끌어와 앉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강권하라는 이 말은 촉구하고 설득하라는 말이에요. 바울이 촉구를 당했습니다. 그 심령이 가시대가 밝기를 빗발질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얼음을 겪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현장에 누가 있었어요? 바울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어떻게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가 민다는 예수님처럼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하지? 그 영혼이 설득을 당한 거예요. 따라서 강권하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선택된 자라면 그가 혹 지옥을 향해 다른박질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뒤를 따라가서 자신에게로 돌이키실 것임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돌아섰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돌이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와 가치를 하나님께로 돌려놓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동차를, 아이들 자동차 있잖아요. 일반적인 자동차는 앞으로만 가죠. 물론 요즘엔 뒤로 가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 그 자동차를 들어서 반대 방향으로 돌려놔야 반대 방향으로 가지 그냥 두면 앞으로 가요. 우리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개입하여 했습니다. 언제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초청에 반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 그분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자족관 장사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듣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선택받고 누가 선택받지 못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저는 다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만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십니다. 그러니 회개하여 돌이키십시오. 믿고 회개하십시오. 삶의 초점을 세상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두십시오. 제가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어디에 나타나요? 한 번 사람을 보낸데 오지 않았어요. 판을 그냥 덮어버리지 않았죠? 사람도 보냈죠? 또 보냈는데 사람이 왔지만 자리가 차지 않았죠? 됐다 하고 잔치를 시작하지 않고 또다시 보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돌이켰잖아요. 포도원 분꾼 비유도 보세요. 다섯이면 파장할 시간인데 사람 들여보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때가 언제까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갑자기 암송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로 맨홀 뚜껑에 들어가서 시체로 발견된 사람처럼 그런 사고사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다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당장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사람에게는 한없이 약하십니다. 그러나 강한 사람에게는요 사자와 곰처럼 대하세요. 선지서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사자로 묘사합니다. 맹수가 먹이를 다 찢어버리는 것처럼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그렇게 등장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보십시오. 그럴 때 문 두드리면서 문 열어달라 그러면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뭐가 제일 안타까울까요? 말씀에 대해서 미온적 반응을 보이는 분들입니다.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내용과 수준을 뚜렷이 드러내셔야 돼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천국 백성인지 아닌지, 여러분들 정체성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언제까지 이도 저도 아닌, 그야말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하는 그런 상태에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문이 닫히고 잔치가 시작되면 기회는 더 이상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초청을 받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맞죠?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아닌 사람만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밖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아, 그런 뜻이었군. 그런 뜻이었네요. 그리고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또 이전과 같은 관성의 법칙을 따라 또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초청까지 거부하면 그 일을 통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 안에 있지 않았던 사람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옵니다. 오기 전에 돌이키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복된 성찬에 믿음으로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복음에 반응해야 되는지 주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언제까지나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건강 문제를 핑계 삼아 하나님께 나오기를 거절해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주께서 마련해놓으신 천국잔치에 참여한 신자던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 백성 되었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이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